한학자 정민 교수는 고전 에세이 책 읽는 소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일을 기억하는 것은 옛날을 위해서가 아니라 앞날을 위해서다. 수백 수천 년 전에 고리타분한 역사적 사실이 지금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물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옛 역사를 읽다 보면 인간의 삶의 모습이 너무도 똑같이 반복되는 것을 보고 놀랄 때가 참 많은데요.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오직 이 마음으로 처참한 기억을 한자 한자 뼈아프게 적어내려간 이가 있습니다. 토요 인문학 콘서트, 오늘 우리가 만나볼 인물은 징비록의 류성룡입니다. 토요 인문학 콘서트 K-윌의 소원으로 문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혜진입니다. 최근 서점가에는 조선 선조 때 영의정을 지낸 류성룡과 또 그가 저술한 징비록에 관련된 책들이 참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뭐 정도전, 이순신에 이어서 가히 류성룡 열풍이다라고 할 만한데 최근에 뭐 관련 드라마가 방송되고 있어서 그 분위기를 좀 타고 있다고 보기에도 그 관심의 온도가 꽤나 뜨거운데요. 류성룡이 징비록을 쓴 지 400여 년이 지난 오늘 무엇이 그를 다시 세상으로 불러내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토요 인문학 콘서트에서는 류성룡은 어떤 인물인지 또 그가 남긴 징비록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 모신 초대 손님들 소개 먼저 할게요. 류성룡 7년의 전쟁을 쓰신 미술사가 이종수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역사에 관한 책을 쓰셔서 당연히 역사 저술가이신 줄 알았고 또 가장 크게 놀란 건 남자분이신 줄 알았는데 대기실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반전 매력이 있으시네요. 네.
그렇습니까?
네. 미술사를 강의하시는 미술사 전문가신데 이렇게 또 역사 평전을 쓰게 되셨어요. 그동안 이제 쓰신 책이 그림에 기댄 화요일, 그림 문답, 벽화로 꿈꾸다, 또 심심남매 우리 그림에 빠지다 등등 대부분 이제 그림에 관련된 책들인데 오늘 선생님께서 미술과 글쓰기 또 역사가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그건 후에 더 깊이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종수 선생님과 함께 류성룡 선생에 대해 이야기 나눠주실 또 한 분 계신데요. 요즘 TV 역사 프로그램에서 활약이 아주 대단하시고 또 서울 대광고의 선생님이시기도 하시고 또 EBS에서 학생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스타 강사이시기 때문에 가슴으로 역사를 가르치시는 최태성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BS에서 네. 한국사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 오늘 두 분 모시고 류성룡 그리고 그가 쓴 징비록에 대한 이야기 좀 심도 있게 두 시간이니까 아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류성룡 열풍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인기가 굉장히 많고 갑자기 주목받고 있는 그런 느낌도 있는데 어때요? 이렇게 관심이 많았던 적이 있었을까요? 류성룡 선생에 대해서?
좀 솔직히 고백하건대 네. 저도 저렇게 깊게 류성룡을 안 적은 없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정말 열풍이 막 불면서 이 사람 누구지? 조금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볼까라고 하면서 저 스스로도 네. 류성룡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알아야 되겠다는 그런 그 호기심 같은 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아마 저 같은 분이 아니실까.
저도 그랬어요.
네네네.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열풍의 진원지를 좀 찾아보자면 요즘 이제 한참 방영이 되고 있으니까 드라마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말하면 우리 이종수 선생님께서 욱하실 것 같아요. 좀 억울한 측면이 있으실 것 같아요. 책이 먼저 나왔잖아요.
아닙니다. 그래도 네. 대중적으로 이렇게 인기를 끌게 된 거는 예. 드라마 효과 많은 거 맞는 것 같고요. 근데 모든 드라마가 드라마로 어떤 인물을 부른다고 해서 인기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랬다면 이 시대가 그 인물이 뭔가 필요해서 네. 역사 속에서 어떤 한 인물을 좀 소환하고 싶어하는 이런 시대의 어려움과 이렇게 좀 잘 맞아떨어졌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근데 정말 이 정도로 반향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그거는 아니죠. 네. 그러니까 저도 류성룡 선생님 자료를 이제 몇 년 전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네. 제가 책을 쓸 때까지만 해도 뭐 이렇게까지 정말 그런 생각 들었죠.
네, 진짜 대형 서점 요즘에 가보면요, 뭐 류성룡과 징비로 코너가 아예 따로 마련이 될 정도로 사람들 관심이 굉장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송수 선생님께서 직접 쓰신 류성룡 7년의 전쟁 이 책도 그 가운데 하나인데, 정말 궁금한 거는 미술사 하시는 분이 어떻게 갑자기 류성룡에 매료돼서 이런 역사와 또 이렇게 하나로 연결이 될 수 있었을까?
이게 이제 약간 사연이 있어요.
그래요?
제가 한 2년 전쯤에 나온 그림 문답이라고 그런 책이 있었는데, 그 책에 이제 한 그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네.
그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성룡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유성룡을 제가 이렇게 주목했던 거는 그 어떤 그림을 남겨서가 아니라 유성룡이 이제 선조가 전쟁 끝난 다음에 공신 책봉을 하고
네.
공신 초상화를 그려와라 하고 화가를 보내게 돼요. 그런데 유성룡이 자기 공신도 싫고 초상화도 그리기 싫다 하고 화가를 다시 서울로 올려보내버려요.
네.
그 기록을 보고 아, 이 사람
멋지다.
멋지다.
지조 있다. 뭐 이런 거.
아니 뭔가 있다.
뭔가 있다.
그래서 그걸로 시작해서 이제 유성룡 자료로 보기 시작했고 그림 문답에서는 한 꼭지 주인공으로 등장을 했어요.
네. 근데
그러고 계속 보다 보니까 아, 그 정도 만나고 헤어지기에는 좀 아쉬운 면 그런 게 좀 많았죠. 그래서
네.
이 사람을 평전으로 한번 써보고 싶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더 자료를 보고 이런 책으로 이어지게 된 거죠.
그렇게 매료돼서 그런지 이 징비록 관련 책이 워낙 많으니까 그 가운데 선생님 쓰신 이 징비 류성룡 7년의 전쟁은 굉장히 유성룡 선생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뭔가 디테일한 묘사가 있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선생님의 애정이 담겨 있어서 그런가 봐요. 어떠셨어요, 선생님은?
저는 사실 네. 지금 오늘 여기 스튜디오 와가지고 지금 이종 선생님을 지금 뵌 거잖아요.
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종수 아, 남자분이실 거야.
그래요. 우리 네. 아까 그랬잖아요. 진짜.
근데 이 책을 이렇게 읽어나가면서 참 이게 뭐냐면, 근데 굉장히 섬세하신 거예요. 이 심리 묘사가.
맞아요.
이 남자분 대단하신데.
이 남자분?
네. 유성룡도 대단하지만 이 작가분도 대단하시다.
네.
어떻게 이렇게 남자분께서 이렇게 섬세하게 하실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제가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아, 예, 그랬구나.
의문이 풀렸어. 네.
그래서 이렇게 참 곱고 참 이런 선이
네.
참 예뻤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래요.
네.
진짜 아까 이 시대가 류성룡을 소환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그 얘기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 책 읽으면서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라는 것이 바로 이런
그렇죠.
인물이 아닐까. 예. 너무나 절실하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 그리고 이 유성룡 선생의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에 저도 진짜 빠져들었는데, 따뜻한 심장에 차가운 머리를 가진 굉장히 사려고 깊고 지혜가 넘치고 또 통찰력이 아주 뛰어난 뿌리가 굉장히 깊은 진짜 큰 나무 같은 그런 인물로 다가와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오늘 2시간 토요 인문학 이 시간 인문학 콘서트 통해서 류성룡 선생을 가슴으로 만나고 또 마음으로 만나는, 이제까지 몰랐던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런 시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선 류성룡 선생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을 좀 알고 가야 좀 더 깊이 나갈 수 있죠?
네네네.
우리 최태성 역사 선생님 나오셨으니까. 류성룡이 누군가요?
네. 일단 류성룡은 조선시대 인물이고요.
그렇죠.
네. 네. 그 언제 이렇게 생일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1542년도에 태어나셔가지고 1607년도에 이제 돌아가신 그런 분인데요. 이 류성룡의 스승이 누구냐면
네.
우리 그 집회에 있는 인물이에요. 바로 이황.
아, 예.
네, 이황의 그 제자였는데요. 그렇게 똑똑했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황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을 칭찬을 별로 안 하신대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유성룡의 그 동문, 그 김성일이라는 이제 친구죠. 동문이니까. 이황 선생님이 유성룡을 칭찬하는 걸 보고, 야, 정말 한 번도 이황 선생님이 칭찬한 거 본 거 없는데, 당신한테만 이 칭찬한다, 대단하다, 라는
예.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좀 똑똑했던 그런 인물이고요. 그, 이 류성룡 졸기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한번 공부를 하면 잊지 않고 있다. 그런 스타일 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왜 공부 잘하는 학생들 이렇게 보면.
있어요? 예. 나도 경험해보고 싶다.
그게 저도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네. 저는 한번 이렇게 딱 공부를 하면 싹 지워지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꼭 차곡차곡 쌓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상한 친구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런 스타일이셨던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참 대단하시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그 그러니까 1593년 영의정에 52세의 나이를 올라가시는데 그 과정을 보면 정말 탄탄대로 네. 쭉 올라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엘리트 코스 밟으면서
그렇죠.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임진왜란을 정말 진두지휘했던 그런 분이세요.
네.
그리고 나서 1598년에 파직하십니다. 파직하시고 드디어 1604년에 바로 이 징비록을 저술하게 되는 분이죠.
네.
이 징비록은 이제 그 뜻이 징비, 그 의미가 있죠. 바로
네.
과거를 징계, 그 징비록을 보면 징계라는 표현이 꽤 등장을 합니다.
맞아요.
예.
네.
그래서 과거를 이제 징계하고 후한을 경계한다. 즉, 미래를 대비한다. 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일종의 어찌 본다면 회고록. 네.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유성룡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네. 과거의 그 학창시절 기억을 좀 더듬어 봤더니 그 수식할 만한 것은 뭐가 떠오르냐면 그러니까 이의 10만 대군 10만 양병설 이를 반대한 반대한 인물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이순신의 조력자 뭐 이 정도 기억에 남았다면 선생님은 글을 쓰시기 전에 이종 선생님께서 그렇죠. 어떤 인물로
저도 그러니까 네, 유성룡 자료를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는 아 크게 매력 없다 뭐 그냥 똑똑하긴 했는데 좀 밍밍하고
네.
이렇게 막 이 사람을 탐구해서 평전의 주인공으로 불러내고 싶다는 생각은 사실은 못했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들이 대략적으로 가졌던 유성룡에 대한 지식은 비슷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예.
그 드라마에서 요즘 그 류성룡 역할을 맡아서 연기하고 계신 분이 이제 연기자 김상중 씨인데 그분께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너도 나도 폭발적인 가창력을 뽐내는 나가수에서 류성룡은 조용히 차분하게 노래 부르는 가수다. 어때요? 이게 이 비유에 공감하십니까?
정말 공감하는데 네. 그러니까 나가수 결승에 못 올라가죠.
빙고. 예.
네.
거기 좀 질러 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걸 못 하시니까 우리 일반인들한테도 임진왜란 하면 이순신
그쵸.
뭐 조금 권율 뭐 요 정도지 유성룡 뭐 요런 느낌.
그렇죠.
그 표현이 정말 정확한 것 같아요. 네.
그 우리 아까 엘리트 코스 밟았던 아주 전형적인 그런 관료로만 알고 있었는데 사실 이 류성룡 선생은 짧은 수식어로는 다 담을 수 없는 그 없을 정도로 진짜 그 시대에 그가 없었으면 어쨌을 뻔한 그 시대의 핵이다 중심이다 진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새롭게 만난 류성룡 선생의 모습은 어땠어요? 선생님, 이종 선생님.
저는 먼저 이제 징비록 기록 보고 그다음에 유성룡 선생님 남기신 다른 문집 중에 특히 개인적인 기록들 있잖아요. 시라든가 뭐 잡문, 그냥 편지글 같은 걸 보면 그 사람의 내면이 더 이렇게 솔직하게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글들을 보고 나니까 우리가 오해했던 것이 참 많다. 그러니까 그의 진심에 대해서 잘 몰랐었다.
네.
정말 그런 걸 느끼게 되고 이런 인물은 진짜 한번 만나봐야 된다.
네.
그런 생각 들죠.
자, 어떻게 보면은 류성룡의 재발견이라고 할 만한데요. 교과서에 단 몇 줄로만 정리되어 있는 역사 속 인물 중에 한 명, 류성룡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나고 가슴으로 느끼는 인간 류성룡은 어떤 사람인지 이종수 선생님의 잠시 미니 특강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난 류성룡, 이종수 선생님의 첫 번째 특강 청해 듣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강은 방금 이제 박혜진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내가 만난 유성룡 이런 제목으로 붙여봤습니다. 말 그대로 제가 만난 유성룡이니까 이게 사실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하죠. 그런데 역사 속 인물이든 아니면 우리가 이제 현재 내 주변의 사람들이든 만나면 어떤 사연이 있고요. 또 그 사연을 통해서 무언가 다른 사건으로 만남이 더 이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 경우에는 유성룡이라는 인물을 새롭게 만나게 되면서 이렇게 새로운 책을 쓰게 된 것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제 얘기는 한 작가가 주인공을 어떻게 만났나 그런 느낌으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왜 그 사람 어떻게 만났어? 뭐 마음에 들어?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유성룡은 뭐 미술사 자체에서 이렇게 막 다룰 만한 인물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공신도 되게 싫다. 공신 초상도 싫다. 또 임금이 다시 서울로 부르는데 나 돌아가지도 않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정말 오히려 호기심이 생긴 거죠. 어떤 사람일까? 좀 많이 이게 특이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당시 조선 사회를 생각해 보면 임금의 부름을 거절한다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옛날 시 같은 거 보면 자연으로 돌아가서 뭐 내가 살겠어라고 하는 건 많지만 그건 사실 그냥 표면적인 언사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대부분은 못 이기는 채 이제 임금의 은혜에 감옥하면서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유성룡은 그 낙향한 후에는 정말로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고향에서 버티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특이한 거죠. 왜냐하면 유성룡 자신이 생각하는 학문의 어떤 존재 이유가 뭐 처사형 학자가 아니었잖아요. 세상을 위해서 써야 된다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딱 결정하고 돌아온 서울로 다시 돌아가진 않겠다. 떠나온 서울로. 이래서 그게 정말 특이하게 느껴졌어요. 근데 사실은 유성룡 관련해서는 이제 미술사 입장에서 보자면 흥미로운 그림이 한 점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얼굴을 초상화로 남기지는 않았지만 이름을 남겼던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독서당 계회도라는 그림인데 이게 독서당 계회라는 거는 독서당에서 사가 독서를 하는 선비들이 모여서 계회를 할 때 그거를 기념으로 남기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유성룡은 이제 1572년경에 그려진 그림에 이름이 등장해요. 근데 이때 재밌는 게 9명이 이 계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 인물군이 매우 대단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율곡이 정철도 있었고요. 윤근수까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유성룡의 막내의 나이로 같이 참석해서 이름을 이렇게 남기게 되죠.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제가 이 그림을 보고. 그래서 흥미로우면서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실 우리가 역사를 조금 한 10년만 여기서부터 72년에서 뒤로 보면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지죠. 다 이 세 사람이 다 유성룡의 정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72년 정도까지는 아직 붕당이 되기 전이니까 서로 이렇게 친하게 계회에 참석하는 그러니까 좋았던 젊은 시절 유성룡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된 느낌 그런 거였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공신 초상이 싫어서 남기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유성룡을 보게 되면서 제가 정말 본격적으로 이렇게 호기심이 이렇게 발동을 한 거죠. 그래서 아무튼 여차여차해서 이 그림을 매개로 글을 써야겠다 이렇게 되면서 유성룡의 흔적을 좀 더 구석구석 탐구해보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지막 살았던 거처인 오견정사를 한번 가봐야겠다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제가 뭐 전공이 국문학이다 미술사다 하지만 제 진짜 전공은 그거 아니고 답사예요. 주변에서 네 전공은 답사다라고 할 정도로 제가 전국 곳곳에 답사 안 다닌 데가 없고 안동 지역만 해도 제가 한 10차례는 갔을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때까지 오견정사만 딱 빼놓고 한 번도 이상하게 안 갔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안동 하회마을을 그렇게 많이 가면서 하회마을이 저한테 매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은 큰데 뭔가 분주하고 너무 휑하고 그래서 뭐가 더 있겠어 하고 오견정사도 안 간 거죠. 그런데 이제 결심을 했으니까 가보자 하고 갔는데 요즘 말로 심쿵. 마음이 쿵하고 이렇게 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정말 다르다. 하회마을하고도 굉장히 다르고 매력이 있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사실 오견정사는 굉장히 작은 집입니다. 굉장히 작아서 물론 이렇게 대가족이 사는 곳이 아니고 개인의 거처니까 작을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조선시대에 반드시 혼자 사는 정사나 정자라고 해서 이렇게 작진 않거든요. 우리 호남 지역의 유명한 정자들 가보면 알잖아요. 또 오견정사는 정말 조그맣고 그다음에 하회마을하고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아니에요. 강줄기 하나만 조그만 거 건너면 바로인데도 굉장히 으슥하고 좀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드는 좀 그윽한 공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곳을 일부러 골라서 집을 지었다면 이것이 그 주인의 마음하고 굉장히 뭔가 맞닿는 곳이 있는 곳이다. 그럼 도대체 유성룡은 누구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더 이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 오견정사가 유성룡이니까 공적인 모습이 아니라 매우 사적이고 내면적인 모습을 담은 거라면 그의 내면을 좀 보고 싶다, 봐야 된다 이런 걸로 이게 결론이 되잖아요. 사실 저는 어떤 공간이 주는 느낌이 그 사람하고 굉장히 닮아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선비들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거처하는 정자 같은 걸로 자기 내면을 많이 드러냈잖아요. 그래서 유성룡도 그의 공간, 그다음에 그의 글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내면하고 정말 밀접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사실 실록을 통해서 보는 어떤 인물은 매우 공적인 모습만 그리게 되죠. 유성룡도 마찬가지고 더더군다나 유성룡이 이름에 남겨져 있는 실록은 선조실록, 선조수정실록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선조실록은 북인들이 쓴 거고 선조수정실록은 서인들이 쓴 거죠. 그러니까 유성룡 입장에서는 둘 다 정적들이에요. 결코 좋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러니까 없는 사건을 만들었다라고까지 하긴 어렵지만 뉘앙스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만나는 유성룡은 매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의 글로 돌아와 보는데 그의 글을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서 보니까 오견정사랑 접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력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됐고 그래서 그런 내면적인 그윽한 공간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정말 주인공으로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그 오견정사 마당에서 저는 유성룡을 새롭게 만나게 된 거죠. 책을 이제 그림문답에서 한 꼭지 그다음 이번에 나온 유성룡 평전에서 하나를 썼는데 둘 다 시작이 오견정사 마당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은 제가 이 주인공을 만난 곳이기도 하지만 유성룡이 자기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되새겼던 그런 매우 중요한 공간이기도 해서 그 마당에서 시작을 하는 걸로 됐고 그래서 누군가가 누군가를 만날 때는 이런 인형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만남의 순간이 울림이 있고 그래서 오견정사는 저에게 유성룡을 만나게 해준 공간 그래서 새로운 책을 쓰게 해준 공간 그런 공간으로 예, 남아있습니다.
저도 오견정사를 한 번도 가보지 못했는데 지금 책을 읽어서도 그랬고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안동을 다시 한번 가고 싶네요. 그리고 특히나 오견정사를 꼭 한번 찾고 싶네요. 저도 거기서 새롭게 만날 수 있게.
같이 답사 가는 걸로. 그 자리에서.
자, 이정수 선생님의 특강을 통해서 만나본 류성룡. 사실 당대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쳤는데도 그동안 왜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었는지 왜 이렇게 그 서해 선생에 대한 평가가 박했었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었었지만 이제라도 우리가 이렇게 그의 진심을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그런 생각도 동시에 드네요. 자, 우선 음악을 한 곡 듣고 류성룡 선생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음악 들으시면서 류성룡에 관해 더 알고 싶으신 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또는 반디 게시판으로 류성룡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생각정원에서 나온 이종수 선생님의 책 류성룡 7년의 전쟁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아모리 바실리의 마리아 듣고 올게요. 아모르 바실리의 마리아 함께했습니다. 자, 토요 인문학 콘서트 오늘은 류성룡 7년의 전쟁의 저자이신 이종수 선생님 그리고 역사 교사이신 최태성 선생님 모시고 류성룡과 또 그가 쓴 징비록에 관해 말씀 들어보고 있습니다. 책에서 류성룡은 두 번의 전쟁을 치렀다고 네. 하셨는데 무슨 얘기예요?
첫 번째 전쟁은 이제 모두가 함께 치렀던 임진왜란 그 자체의 역사적 사건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책에서 말한 두 번째 전쟁은 그 임진왜란을 다시 기억하면서 기록했던 징비록을 쓰던 시간, 그러니까 마음속의 전쟁인 거죠. 네. 그걸 다시 돌이켜서 생각하고 기록하는 게 사실은 또 한 번의 전쟁을 혼자 그렇죠. 치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움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시간 속에는 단순히 외적하고 싸웠던 그 기억뿐만이 아니라 결국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 글을 쓰기까지 정치적인 전쟁 네. 그것까지도 마음속에서 다시 되새겼을 것 같아서 네. 두 번째 전쟁 이렇게 제가 얘기를
네. 자 그럼 류성룡의 첫 번째 전쟁 임진왜란을 우리가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징비록은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건 즉 어떻게 보면 류성룡 선생이 임진왜란의 발발 원인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당시 류성룡은 굉장히 고위관직이 있었기 때문에 정보를 많이 입수할 수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전쟁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고민이 좀 많았을 것 같지만 전쟁은 분명히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 그런 것들은 분명히 예측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잠시 네. 언급을 살짝 해주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조선통신사로 일본에 다녀온 황윤길과 김성일 등장하잖아요. 김성일이 아까 그 동료였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황윤길은 다녀와서 반드시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한 반면에 김성일은 그런 정황은 없습니다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오보를 전한 거잖아요. 그래서 흔히 이제 김성일이 비난의 대상이 되고 나중에 목숨까지 위태로운 상황을 맞게 되는데, 유성룡은 이런 김성일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시선으로 평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었죠?
이제 유성룡 자신은 그러니까 김성일 말을 고지고대로 믿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도리어 왜 걱정이 돼서 보고를 하고 나온 다음에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정말 전쟁이 일어나면 어쩌려고 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김성일의 말은 그거죠. 나라고 해서 어떻게 100% 전쟁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민심이 너무 동요되니까 그게 걱정이 되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실 그 이후에 유성룡의 행보를 보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김성일의 말을 믿은 것은 아니에요. 다만 상황을 보아서 좀 맥락을 잘 살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당시에 그렇게 하자라는 얘기인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이면 그러니까 김성일이 잘못했던 부분은 정세 판단에 어두웠던 거. 하지만 그 사람의 그런 보고를 뭐 당파 때문에 그랬다고 말한다든가 또는 김성일이 잘못된 보고를 해서 전쟁을 맞게 됐다든가 이건 좀 너무 오버한 거죠.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과한 해석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선과 악.
그렇죠. 그거는
김성일 아닌 나쁜 사람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어쨌든 1592년 4월 13일 일본군이 부산에 이제 상륙하게 됩니다. 그 뒤로 진짜 일본이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그렇죠. 치닫게 되는데 그 부분을 읽으면서는 우리가 왜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지? 우리의 국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됐었나? 정말 조선이 그 당시에 그랬었나?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선생님 어떻게 봐야 돼요?
네. 일단 이제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일단 당시 어떤 그 배경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조선이 건국한 시점이 언제냐면 1392년이에요. 그리고 임진왜란이 발발한 연도가 1592년이에요. 정확히 200년이라는 시간인데 고려와 다르게 그 200년 동안에는 조선에서는 큰 전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군사력 자체가 굉장히 좀 느슨해져 있는
네.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예전에는 어떤 시스템이었냐면 그 농민들이 세금 내는 게 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땅에서 나오는 그 쌀 중에 일부 내는 조세가 있고요. 그다음에 특산물 내는 공납이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군대를 가는 거예요. 이건 지금도 똑같잖아요.
네.
그렇죠? 군대를 가야 되는데 이게 한 200년 동안 전쟁이 없다 보니까 군대를 가서 이렇게 막 군사력 막 훈련하고 힘든 거예요.
네.
지금도 왜 한국전쟁, 6.25전쟁 이제 이후에 좀 시간이 많이 흘러가니까 뭐 이렇게 공익도 있고 뭐 이런 좀 다른 형태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모습들이 보면서 사람들이 포를 내고, 당시 이제 그 옷감이에요, 옷감. 그 옷감을 내고 군대를 빠지게 됩니다. 옛날에는 그 마을을 어떻게 지켰냐면, 마을마다 자치적으로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그 마을에서 해결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이걸 이제 진관체제라고 하는데, 그 진관체제가 유지하려면 그 마을을 지키는 군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군인들이 포를 내고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진관체제가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대책을 이제 조선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그 군인들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그 느슨해진 그 마을과 마을을 묶어요.
네.
통째로 이렇게 크게 묶습니다. 묶어가지고 전쟁이 벌어지면 그 서울에서 장수를 보내가지고 듬성듬성 있는 그 마을들의 군인들을 다 모아서
함께 대응하게
그렇죠. 함께 이렇게 장수의 그 지위를 받아가지고 대응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
네.
근데 이걸 이제 재승방랭 체제라고 하는데 이 재승방랭 체제의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그 마을과 마을을 다 군인들을 모아가지고
네.
모았는데 그래서 이제 장수를 또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장수 내려온 시간이 있어야 되죠? 근데 만약에 이게 뚫려버리면 뒤에 방어가 없는 거죠?
네. 거기서 그냥 당하는 거죠.
그렇죠.
네.
임진왜란 초기에 이렇게 파죽지수로 일본이 올라올 수 있었던 뭐냐면 그 방어선을 뚫으니까 그 뒤에 막아줄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네.
이러면서 어떤 그 초반에 그 불리한 열세의 어떤 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는 유성룡 선생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그가 영의정이었다는 건데 전쟁 기간 동안 유성룡 선생의 역할이라고 할까요? 어떤 일들을 하신 거죠?
아, 뭐 전시 멀티플레이어.
다 했죠.
다 했죠. 뭐 네. 장수 배치부터 시작해가지고 군수 물자 그 수송에서 또 그 명나라와의 어떤 그 외교 간의 어떤 그 관계까지 또 백성들 또 살피는 어떤 그런 모습까지
그 임금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이에요,
듣고 보니까 그러네.
진짜. 그 전시 멀티플레이였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선비라고 하면 우리 이제 흔히 생각할 때 이렇게 정말 조그만 방에서 책만 읽고 이렇게 탁상공론에 능하고 뭐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는데 유성룡 선생이 사실 조선시대의 어떤 유학자들의 이미지를 통째로 사실 바꾼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놀라웠던 거는 굉장히 이런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 막중한 직책을 맡게 되잖아요. 그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뭐 잘해도 본전, 우리 흔하게 쓰는 말 있잖아요. 잘해도 본전, 그리고 조금만 잘못해도 책임을 엄청 맡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류성룡 선생님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 상황을. 그 사실 뭐 다른 대신이나 뭐 임금도 하지 못했던 일인데.
이 사람의 달리 길이 없어서.
달리 길이 없어서.
예.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 전시에 이렇게 군사 책임지는 거는 나중에 탄핵 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주변을 둘러봐라 누가 있나 봤더니 딱히 신통치가 않아요. 뭐 임금님 올려보면 더 신통치가 않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아 차라리 내가 해서 어떻게든 견뎌보자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유성룡 스타일이 요즘 말로 말하면 문익과 통합형 약간 제가 볼 땐 그렇고
문익과 통합형
예 와. 이쪽 저쪽이 맞아요. 다 되는 사람이고 실전에 강한 사람 뭐 요 정도예요. 그래서 네. 그 이제 이양복이 쓴 글 중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선조가 이제 파천을 한다고 딱 결정을 하고 떠나면서 유성룡 너는 남아서 도성을 지켜라. 도체찰사니까 하고 네. 남겨두고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양복이 그 소식을 도승지니까 제일 먼저 듣고 어라 이거 아닌데 네. 하면서 선조한테 그걸 막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재상들을 아무리 돌라봐도 유성룡만이 외교에도 뛰어나고 그다음에 머리도 좋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전거에도 능하고 그러면은 명나라하고 이 관계를 생각해보고 군사도 청해야 되고 하는데 유성룡을 여기 남겨두고 가서 임금께서 나라 일을 어찌려고 하시느냐 그래서 그걸 막아서 결국에는 유성룡을 남겨두지 않고 네. 같이 호종길에 따라가게 그렇게 하는 대목이 나오는 걸 보면 예, 그 당시 인물들도 그걸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이양복하고 유성룡이 같은 당이 아니잖아요.
같은 당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서인 쪽이고 또 권율의 사위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당파와 관계없이 인물은 인물을 알아보고 서로 그렇죠. 예.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전쟁의 중심에 류성룡이 서게 되죠. 그 임진왜란 동안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이 이제 후에 징비록에 고스란히 담기게 되는데 책 읽으면서 임진왜란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들여다본 적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들기도 했거든요. 이게 징비록이 주는 어떤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고 가치인 것 같긴 한데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최 선생님.
이 징비록은 기본적으로 류성룡이 이제 썼잖아요. 네. 근데 류성룡은 그 임진왜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두 지휘했던 인물이죠. 그러니까 깊숙한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그런 인물인데 그 인물이 그 외교 관계라든지 또는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중심에 있으면서 그 경험들, 그 상황들을 고스란히 적어 놨단 말이죠. 네. 이거는 국가 기밀 문서예요.
그러니까.
네.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이 가치라고 한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그래가지고 예전에 그 1712년이죠.
네.
이게 일본에 유출이 되는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예. 이게 처음에 어쨌든 징비록이, 그러니까 일본에서 먼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출판이 네.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이 먼저 알아본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조정에서 화들짝 놀랬죠. 그래가지고 그냥 유출 금지까지 내리는 네. 예. 그런 일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록이었습니다.
네.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하다 보니까 이 징비록에는 우리가 이제 감추고 싶었던 어떤 치부랄까 전쟁의 부끄러운 속살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낱낱이 드러나 네. 있게 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읽다 보면 막 울분이 치솟고 막 속이 답답해서 물 한 잔 먹고 와야 되는 그런 장면들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거를 특히 이제 저는 책을 쓰기 위해서 다시 한번 더 보다 보니까 네. 예전에 읽었을 때의 분노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분노가 막 일고 그중에서 이제 제일 황당했던 게 그거죠. 선조가 파천을 해서 막 도망을 가잖아요. 네. 근데 피난길 첫날 밤을 지내고 다음날 아침에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 대관들이 탄핵을 하는 거예요. 정승들을. 파천의 책임을 져라. 네. 그래갖고 영의정 탄핵하고 이산해였죠. 그때는. 그랬더니 또 선조가 또 나서서 뭐 이산해만 죄 있냐. 유성룡도 똑같이 죄 있다. 같이 탄핵해라.
네.
이런 얘기로 하루 종일을 보내게 돼요. 그 사이에도 적군은 사실은 하루에 몇 일을 오고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속도로 북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서는 누굴 탄핵할 것인가로 날밤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다음날 둘 다 탄핵을 받아서 말 그대로 이제 파직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피난까지 갔는데 아직도 이분들 정신 못 차렸다.
전시 상황에.
예. 네. 이런 생각이 드는 무리들이 참 많았던 거죠. 물론 이제 그건 임금의 무능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임금 주변에 많은 벼슬아치들이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는 그런 행태들을 많이 보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간첩도 그렇게 많았다면서요?
전쟁이니까 뭐 간첩은 뭐
실제로 직접 유성은 선수 잡기도 하고.
네, 그 김순량이라는 사람을 간첩으로 잡아요. 유성룡. 그래서 이게 이제 신문을 한 거죠. 신문했더니 소 한 마리를 받았더라고요. 소 한 마리 받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니 전쟁이라는 제일 먼저 도망가는 지배층들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누구를 믿고 따르라는 얘기예요? 배고파
누구를
죽겠어요.
위한 나라인가.
그렇죠. 배고파 죽겠어요. 근데 소 한 마리 죽겠대요. 한편으로는 또 그 기층 백성들의
마음을.
그 모습도 참 이해는 되는데 어쨌든 유성룡 이걸 딱 보면서 심각하다. 지금 그때 이제 평양에서 지금 일어난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심각하다. 그래서 줄줄줄줄 이렇게 신문을 해보니까 무려 엮이고 엮이고 엮여가지고 40명이 덜덜덜 이렇게 들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 처리했는데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조명연합군이 평양선을 탈환을 하거든요. 만약에 이 간첩들을 처리하지 못했더라면 과연 조명연합군이 이 평양선을 탈환할 수 있었을까라고 이제 기록을 남기시는데 가끔 그거 보면 또 셀프 칭찬도 하시는 거죠.
김비록에는 셀프 칭찬 굉장히 많습니다.
네,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뭐 거짓은 아니니까 또 애교로 또 읽을
애교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우리는 흠뻑 빠져 있기 때문에 다 이제 인정하는 걸로 하고 가는 분위기예요. 진짜 뭐 왕부터 도성을 버리고 도망갈 궁리를 하고 있었으니까 뭐 말 다 했죠. 좀 근데 보면서 임금이 선조가 이 파천 결정 내렸을 때.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이 상황을? 진짜 유성룡이 정말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위하는 신하였다면 바지가랑이를 붙들고라도 막았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어쨌든 보내드리잖아요.
근데 서울 파천은
저는 서울 파천 해야 된다고 봐요.
저도 그 당시에는 너무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그렇죠. 시간이 지금 막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파죽지수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은 제가 봐도 파천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라는 그런 생각을 유성룡 그걸 정확히 판단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것이죠.
시간 벌기를 위해서 평양으로 가야 한다가 맞고 사실은 결정적으로 만약에 그때 파천을 안 했으면 이제 선조가 포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렇다면 임진왜란이 물론 그 이후에 7년을 끌면서 굉장히 고통을 준 전쟁이긴 했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 생각으로는 왕이 포로가 돼서 나라가 망한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때 파천 안 했으면 5월 2일에 그러니까 일본 제1군이 이미 서울을 함락시키거든요. 선조가 4월 30일에 서울을 떠나고 그랬다면 그때 파천 결정은 제가 볼 때는 시기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었고 그 행보의 문제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을 벌 수 있는 평양에서 결정이 사실은 결정적인 문제였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자, 선조가 서울을 버리고 떠나는 바로 이 장면, 유성룡 7년의 전쟁, 이 책 중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낭독은 이종수 선생님께서, 그리고 류성룡은 최태선 선생님께서 연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요?
4월 30일 이른 새벽, 임금이 궁궐을 나설 시간이 되었다. 빗줄기가 거셌으나 그렇다고 출발을 지체할 수는 없었다. 아직 거치지 않은 어둠을 틈타 도성을 포기한 국왕의 행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임금이 인정전에서 나와 말에 올랐다. 임금과 세자는 말을 타고 비빈들을 위해서는 뚜껑 있는 교자가 준비되었다. 나머지 궁인들은 모두 걸어서 따라가는 중이었다. 비를 맞으며 진흙탕 길을 걸어야 했다. 그나마도 호정하는 인원은 채 100명도 되지 않았다. 벽제역에 이르러 겨우 점심을 먹게 되었다. 하지만 말뿐인 한 끼, 왕과 왕비의 반찬만이 겨우 준비되었을 뿐 세자는 반찬도 없을 지경이었다. 그리고 다시 길을 떠났다. 철량한 행차였다. 남겨진 백성들의 원망과 통곡이 길게 이어진 그 땅을 한 걸음 한 걸음 지나야 하는 길이었으니 누군가의 외침이 어가를 막았다 해서 이상한 일도 아닐 것이다.
마산역을 지날 때 밭 가운데 있던 사람이 일행을 보고는 나라가 우리를 버리니 누굴 믿고 살란 말입니까? 라고 통곡하였다. 비에 젖은 채 누구도 그 말에 답하지 못했다. 모두들 그저 묵묵할 뿐이었다. 류성룡도 부끄러움으로 고개를 숙였다. 백성의 입에서 터져나온 나라에 대한 원망, 어찌 흘려들을 수 있으랴. 자신 또한 그 나라를 이끌던 한 사람 아니었던가. 임금은 이 통곡 소리를 들었을까. 듣고도 듣지 못한 채 그저 빗소리가 울며 지난 것이라 그리 생각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이때 상황이 너무 그려지네요. 나라가 우리를 버리니 누굴 믿고 살란 말입니까? 사실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하면 백성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사실은 임금은 뭐 파천을 했다고는 하지만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것이고요. 또 임금 옆에서 움직이는 고관들도 역시 안전은 기본적으로 보장받은 상태인 거죠.
네.
사실은 백성들이 이제 무방비로 이렇게 그렇죠. 던져져 있는 건데 물론 이렇게 피난을 떠나기도 하지만 두려운 게 그 외적만은 아닐 거예요. 더 무서운 게 굶주림.
네.
그래서 굶어 죽는 백성들 계속 늘어나고 이제 겨울을 지나면서 전쟁이 장기전으로 가면서 얼어 죽는 백성들 늘어나고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유성룡이 굉장히 이렇게 가슴 아파하는 그런 대목들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유성룡 막사 밖에서 이렇게 막 백성들이 배고파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성룡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고 그래서 막 생각다 못해서 솔잎 같은 걸 가루를 내서 죽을 끓여서 먹이기도 하고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좀 뭐라고 할까요? 정말 이 나라가 이런 위기에 처하면 가장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부터 어떻게 보면 가장 책임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부터 가장 많은 피해를 받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
그 조금 전에 낭독해 주신 부분 중에 왜 임금은 이 통곡 소리를 들었을까? 듣고도 듣지 못한 채 그냥 빗소리이겠거니 하고 지나쳤을까?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약간의 원망 섞이기도 하고 그래도 이해할 수밖에 없고 이 상황은 이게 최선이다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진짜 선조의 마음은 어땠을지는 궁금하네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이 와중에 조선의 지원군으로 파견이 된 명나라 군사들까지 유성룡의 속을 썩이기 시작하죠. 막 군량미만 축내고, 시간을 그냥 하염없이 보내고. 그런데 유성룡 선생이 이제 명나라 장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게까지 하는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그 부분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나는 유성룡이 아니다. 나는 한 나라의 도체찰사가 아니다. 나는 자국을 지키지 못한 소국의 신하일 뿐이다. 무릎 꿇고 빌어서라도 명장의 마음을 돌려야 하는 그 책임을 맡은 자일 뿐이다. 무릎 꿇을 것이다. 그래서 바뀔 수 있다면 하지 못할 것이 무엇인가. 이건 어떤 상황이에요?
이 부분 읽을 때 왜 이렇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같은 남자로서
네.
뭐 남자 여자 뭐 표현 좀 그렇지만 남자의 기본적 자존심이
그럼요.
있거든요. 이게 네. 진짜 나는 유성룡이 아니다. 유성룡 본인으로서는 이거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만 되는 이 상황.
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지금 이제 명나라가 들어와가지고 아까 평양성 전투에서 승리했다
네.
그랬잖아요. 자 이제 남는 거는 남쪽으로 밀고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벽제관 전투에서 패배를 해요.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이 명나라가 짐짓 뒤로 밀려나죠. 그래서 개성으로 이제 일단 후퇴를 하는데 지금 유성룡은 속이 타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빨리 이제 명나라를 끌고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명나라가 이제 한번 지고 나니까 뭐 할 일은 다 한 것 같고 뭐 굳이 뭐 더 내려갈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머뭇머뭇대고 있다는 얘기죠. 계속 좀 어떻게 좀 도와달라 좀 하고 있는데 명나라가 이제 이 당시에 이제 뭔가 건수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이유 마침 그 군량미.
네.
군량미가 제때 도착하지 않았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 건수 잡아가지고 우리가 내려가지 못하는 이유 이런 걸로 가면 되겠다 해가지고 그 당시 류성룡을 붙들어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이런 치욕적인 모습을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그 무릎을 꿇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된다면 내가 하겠다. 이 결심을 했을 때 유성룡을 생각하니까 막 제가 그 밑에 손이라도 대주고 싶어요. 너무 붙들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그 기록에 쉼없이 사과했다라고
하는. 네, 맞아요.
막 그 문장은요 정말 가슴을 울립니다.
네. 자, 징비록에 보면은 류성룡도 나란 일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을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이렇게 했어요. 정말 전란을 겪어내야 하는 어떤 참혹한 현실과 또 굶주림에 시달리는 백성들의 어떤 애잔한 모습 같은 거, 이 어떻게든 나라를 지켜내려는 의지가 아마 그를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라와 백성을 생각하는 류성룡의 진심, 무엇이 400년 전에 우리 류성룡 선생이 우리 앞에 불러냈는지 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럼요.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게 국난 상황은 개인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경우가 사실 있기는 있어요. 근데 다만 그런 상황을 책임져야 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책임을 지는가, 네. 이제 이게 그다음 문제인 건데 그렇다면 정말 이 시대에는 그런 류성룡이 있는가? 그런 거를 우리가 묻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그런 유성룡 같은 인물을 다시 좀 불러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방송 들으시면서 류성룡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또는 반대 게시판으로 류성룡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이정수 선생님의 책 류성룡 7년의 전쟁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토요 인문학 콘서트 1부는 여기서 막을 내릴게요. 이승철의 말리꽃 들으시고 잠시 후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